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주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여러분 자주 불렀던 복음송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찬송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늘 노래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시면요, 그때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유언장을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언장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요, 그때는 웃음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도 들어가고 숙연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유언장을 발표를 한번 해보면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의 생각이요, 사실은 거의가 다 똑같아지는 것을 보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소홀하게 대해왔던가,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미워하면서 살아왔던 이런 모습들을 깨닫게 되죠. 반면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 평소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살아왔던가,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웠어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가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아직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에서 아이들이 배 안에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면서 보냈던 문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위기를 당한 그 아이들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기록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다른 문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조끼 입을 수 있으면 입고 살아서 보자. 전부 사랑합니다. 이따 만나자.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미리 보내놓는다. 엄마 사랑해. 누나 사랑해. 엄마한테도 좀 전해줘. 아빠 사랑해. 인생의 맨 마지막에서 아이들이 남겼던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아이들이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미안하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이 아이들까지도 다 남겼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내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소에 기억을 하고 살라고 미리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일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주의 말씀은요, 그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전세, 월세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고 보자고. 내가 이 땅 위에 집은 없지만은 내 아버지 나라에 가면은 그곳에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멋진 집을 지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다는 아니야. 언젠가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참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그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소망이 있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 산을 들어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또 내 몸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도 맞습니다. 나 이 믿음은요,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사랑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요, 제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도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가 사랑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또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필수이지만은 사랑은 좀 부족해도 사랑은 선택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큰일이라고 마음의 그 조급함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저 사람은 사랑이 내가 안 돼 사랑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맞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 그리고 저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을 할 수 있겠어? 아마 사랑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죠. 믿음만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책망은 좀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책망은 좀 받을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고 사랑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 가고 있고 사랑이 본질적인 이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자꾸만 교회에서도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을요 다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는 주님에게 원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사랑이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내 안에는 사랑이신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나 역시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가 믿음도 없는 것이고 이건 두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압니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라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2010년 1월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나라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IT 그 IT를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IT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아주 슬픈 역사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1804년에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는데요. 1791년에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나라의 그 이름이 있는 유력한 자들과 또 부두교 주술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주술 의식을 행했는데요. 그들이 어떤 의식을 행했냐면은 사탄에게 그 나라 전체를 다 넘겨버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프랑스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시면은 우리가 사탄이여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사탄에게 봉헌을 하면서 돼지를 죽여서 피를 받아서 다 마시는 그러한 주술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1804년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게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IT 국민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가? IT를 점령했던 프랑스인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IT 국민들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흑인들이죠. 그들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그 속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사탄을 의지하게 되고 사탄에게 나라 전체를 봉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IT 국민의 75%가 부두교를 따른다고 철저한 부두교 신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T를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IT인들은 70%가 가톨릭이고 30%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100%가 부두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체가 다 부두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200년간 사탄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났죠. 2000년대 초에 다시금 대통령이 사탄과의 계약을 재갱신을 했습니다. 다시금 이 IT를 사탄에게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선교단체들이 그거 대적한다고 나라를 빙빙 돌면서 대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선포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포를 하면서 대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사랑으로서 IT 국민들을 대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드리죠. 그러나 실제로 하다가 보면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거든, 그렇다면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접을 못하죠. 곧 하나님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사랑으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뢰이면서 어째서 다른 사람의 부탁은 무시를 합니까? 모른 척을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요즘에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요즘 남편들은 지갑 속에 아내 사진을 넣어 다닌다고 그럽니다.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어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그러죠. 아내의 사진을 다 꺼내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참고 살았는데 이 정도로 못 참겠느냐 그런 말들을 한다고 그러죠.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 얼굴을 보면서 이겨내야지.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응답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뚫려져서 응답을 받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에게는 큰 소리만 치면서 아내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선행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에게, 주님, 오늘 이 시대가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쭤본다면요, 주님의 대답은 딱 하나일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쉬워 보이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수가 틀리면은, 조금 수가 틀리면은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요, 원수가 됩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못 잡아먹을 것처럼 우르렁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처럼 사랑이 식어진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존속살인, 이러한 사건들이 연일 계속해서 그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까지, 이것마저도 파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으면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즉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 사랑하지 못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미워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던 나는 십자가였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옹졸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그분이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어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를 쓰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은 만사 형통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갔는데요. 밖으로 나가면은 자연을 볼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지나가면은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딱 이것 한 가지만 하면은 어떤 것이 내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연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어떤 것이 솟아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탄은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지나가면서 감탄을 하면은 내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전에 아내를 향해서 감탄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야, 당신 입술에 바른 그 루즈 오늘 특별히 더 이뻐 보인다고, 이야, 멋있다고. 이 감탄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들은요, 그 감탄 한번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요,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속에서 뭔가 막 솟아올라오는 그 어떤 것이 있음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없었는데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감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 너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우리 두 녀석에게요, 그 감탄을 조금 해주었더니, 이번에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송하는 것. 큰애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외워버렸습니다. 야, 너무, 정말 잘 외운다. 그랬더니 다 외워버렸습니다. 막내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외웠어. 지금 이제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감탄을 해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별것 아니지만 이야, 너 정말 잘한다. 그러면요, 이 아이는 마음속에서 뭔가 어떤 것이 솟아올라오면서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당신 정말 멋있다고, 당신 그거 참는 거 정말 잘했다고, 잘 참았다고. 그런 남편은요, 별것도 아니면서 이 속에서 뭔가 힘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만 해주어도, 인정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막 올라오려고, 혈기가 올라오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개입을 하시냐 하면은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혈기가 올라와야 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와서 사랑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그건 더 이상 못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음을 한 번만 선포하면은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그 인정하면은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9년 7월 4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이 26살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차별 총을 난사했죠. 그때 이 윤원준 군이 죽었습니다. 일리노이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7월 10일 오후 7시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이 미국 전 지역으로 방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예배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이 윤원준 군의 형이 나와서 대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 인사말 때문에 전 미국인들이 전율을 느꼈다고 그러죠. 숙연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는데요. 동생이 죽었는데요. 얼마나 분노가 솟아올라왔겠습니까? 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죠. 요즘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도무지 이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사건들, 특별히 우리의 아들들을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요. 군대에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억울하게, 서럽게 죽어갔던 그 아들들의 모습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숨을 잃은 그 윤일병의 어머니가 이렇게 그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마 그 읽어 나가지 못하고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살아나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몇 년만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사랑을 다 잃어버리겠다. 자꾸만 분노심만 솟아올라오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탄은요, 세상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이번에 또 교황이 방한을 하죠. 아마 이번 주일 겁니다. 교황을요 마치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이 무슨 물을 마실 것인지 그것도 뉴스거리가 되어서 나오고,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누가 그 옷을 제작을 할 것인지, 무슨 차를 탈 것인지, 일거수일투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환호를 일으키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수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관한 기사들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돈 문제, 소송 문제, 가는 문제, 교회는요 지금 다 이렇게 막 눌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너희 교회들은 끝났다라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눅들 수가 없고, 절대로 죽을 수 없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요구하고 계시는 것, 바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작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나로부터 이 담임 목사로부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조금씩 드러내게 된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고, 우리 주변은 그렇게 바뀌어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도 이와 같이 조금씩 바뀌어서 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